저희들 오늘 지금 처음에는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Good to Great라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인데 짐 콜린스가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2001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미국의 지난 그 30년 동안 가장 탁월한 기업 11개를 선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기업,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인텔 같은 최우수 기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장을 하였고 더 이윤을 많이 창출했던 11개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11개 기업이 지금 보시는데 많이 저희들이 알려져 있는 뭐 길벗이나 질렛이나 크로우버, 킴벌리, 필립스 모리스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이렇게 특징들이 뭐냐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15년 동안은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이제 둘로 나누면은. 근데 후반기 15년 동안에는 다른 기업에 이윤을 냈는데 3배 이상, 주식시장의 3배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매년 기업에 올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30년 동안에 그런 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 그 이 11개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는 책이 Good to Great입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의 책인데 그 책에서 뭐 한 가지 이 공통점이 나왔는데 그 공통점이 하나가 그 CEO, 그 기업의 CEO들이 그 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콜린스는 지도력을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개인이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 두 번째 단계는 협력하는 지도자, 세 번째 단계는 능력 있는 관리자, 네 번째는 유능한 지도자, 비전을 이렇게 채팅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 근데 다섯 단계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가 겸손한 지도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섬김의 지도자가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열한 기업의 공통적인 기업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의지가 굳고 특출하지는 않습니다. 카리스마가 없지만은 자기 소신에 따라서 담대하게 움직이는 CEO였습니다.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CEO가 누구냐 물어보면 이름을 잘 몰라요. 그만큼 뒤에서 섬기고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5단계, 맨 다섯 번째 단계의 지도자가 그 기업을 이렇게 아주 크게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종이 종의 위치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된 사람이 종의 위치로 섬기는 것이 섬김의 정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손에 묶여서 이제 감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섬김의 모습, 그 섬김은 이웃에 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복음적 섬김이어야 된다는 성경적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섬기는 것,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섬김의 동기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또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으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리를 요구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제자들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잔의 의미는 복과 구원의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등짓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이 성경에 말씀하는 잔은 복과,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의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한편의 잔의 의미는 저주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에 시기하는 큰 잔을 다 비워버렸도다.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분노의 잔, 고난의 잔, 저주의 잔을 마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베다의 두 아들들, 이 세베다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분노의 잔? 아니면은 뭐 축복의 잔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겪어야 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내서, 그리고 하나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 받을 보상을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통 뒤에 오는 축복의 잔입니다. 어려움과 많은 순환을 거쳐 얻어지게 되는 보상의 잔입니다. 이 잔은 다윗의 잔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그 싸움에 나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팔매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나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쳐 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얻은 것은 뭡니까? 부와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유가 되는 명예를 얻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는 그 잔을 고통 뒤에 오는 보상의 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마시려는 잔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다윗의 산, 그 어려움 중에 오는 그 보상의 산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려는 잔은 어떤 보상도 없는 섬김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려고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드리려고 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고유의 그 직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열심히 경쟁해서 얻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는 너희들 힘으로 경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례대 아들들이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청하고 있습니까? 이 시절에 보니까는 세례대 아들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대 아들의 어미가 누구이길래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냐면 열두 제자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겠다. 심판하는 자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에게는 열두 자리,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심판하는 열두 자리였다.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세례대 아들들의 어미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예수님의 오른편의 자리는 베드로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된 사람들이 지금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근거에 의해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아들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도록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 부탁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옆에서 가장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지극하게 섬겼던 한 여인 중에 한 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던 신실한 여인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네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살로메가 지금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마리아의 자매 지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친척 혈육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자리, 가장 높은 자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앉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예수님의 이모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부탁하자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든. 왜 이 열 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이 혈육간의 그 가까운 것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하니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들도 생각이 뭐냐면은 혈육에 가까운 그 친척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 제자들에게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힘껏 일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혈육에 의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가장 높은 자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흥황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첫 번째 죽인 사도가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는 순교자의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사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환난과 사문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사람도 요한인 것입니다.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였는데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고 반부선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저희들의 성경의 신약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연구된 것은 11개 기업이 10년이 지나자, 2000년도에 발표됐는데 한 17, 18년 지나자 그 중에서 몇몇 기업이 어렵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또 냈습니다. 어떤 책을 냈냐면은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책입니다. 뒤에 책 있을 텐데요. 네. 저 책입니다. How Mighty Story라는 영어 제목인데, 왜 위대한 기업들이 됐는데 몇몇 기업은 사라지게 되느냐라는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으로 인한 자만심으로 인해서 몰락의 징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몰락의 징조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가 몰락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선진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것이 성도가 몰락하는 징조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정작 어려웠을 때 그 많은 한국을 위해서 섬겼고 주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섬겼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축복을 받고 섬김을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자 교회가 점점 섬김의 자세를 잃게 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더 많은 것으로 나눔의 섬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많은 나눔의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기 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나눔의 섬김이 사라지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몰락의 징조들을 기독교에 대한 욕과 기독교에 대한 비난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몰락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몰락하기 전에 보여주는 징조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여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런 징조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고 섬김의 자세를 다시 세워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천국과 이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이 세상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그림자의 모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부한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나눔의 섬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